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정전협정을 한 달여 앞둔 1953년 6월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동부전선 백마고지에서 포로가 된 한국군 1등 병사가 있었습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진양. 가을이면 주먹만한 탄감이 온 동네에 매달렸던 고향집 돌아갈 날만 고대했던 이 사람은 함경북도 아우지 탄광에서 43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죽어도 고향 가는 길을 찾다가 죽고 싶다며 77의 노구로 두만강을 건넜던 국군포로 이대봉 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20이라. 아, 네 개였다, 네 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한 개 누가 안 냈어?
그러네.
55.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신사들이 심심풀이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병 열 따는데 나랏게 뺏기는 거 받아서.
쌈짓돈 주머니에서 꺼낸 100원짜리 동전으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이분들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색다릅니다.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단장.
그렇죠. 아버님은?
나냐, 쫄병이.
아버님은?
군단장 연락뼈.
몸은 쇠했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청력도 약해졌지만 그 옛날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의 기백은 살아있다는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들 가운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이대봉. 북한에서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 경흥읍의 그 아오지 탄광이라는 게 있어요.
1931년생 올해 나이 83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서 54년을 살았던 이대봉 씨.
53년 6월 28일 날에 정전협정 한 달 앞두고 그 막 백마고지 앞에 전초고지가 있었단 말이야. 고지란 말이야, 백마고지 거기에. 그래서 서대 인원들이 다 희생되고 세 사람 살았다.
1953년 6월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여름날 동부전선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돼버린 이대봉 1등병이 6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사자로 돼 있었지. 처음에 집에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행명불명 통지서가 왔더라는 게지.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다시 알아보라. 다섯 후에 전사자로 처리되었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전쟁포로다.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가족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이대봉 씨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이 낯설기만 한 탈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무슨 볼수나 있어. 저기 나와서 여기 와서 내리니까 저기 한국 땅이다. 그 이제 자동차 타고 오면서 뭔가 한국 사회가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54년 만에 돌아온 노병에게 한국 정부는 성대한 전역식을 열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포로니까 군인의 몸이라 말이야. 군인의 몸. 그래서 11월 7일 날에 전역식 했다고. 그 전역식하고 그 길로 그저 조카, 그 동생 날 환영하러 왔더만 그 차 타고 고향으로 쭉 갔죠.
아들의 귀환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처럼 살펴주던 형님들을 대신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카들이 고향 마을로 자신을 안내해 줬습니다.
한국 오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님들도 우리 있는 거 다 돌아가시고 형수 한 분이 살아있고 동생 하나 있는 게 나보다 그 10살 아래니까 살아있지. 근데 이미 내가 50년 동안 가 있다나니까 고향이라는 게 다 변하고.
53년 6월 중공군 부대 안에 포로 수용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근데 거기 중공군들 아마 군단 지부쯤 되는 것 같아. 거기가 포로대에서 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직결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조만간 곧 전쟁이 끝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때 그 많던 포로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고향 갈 날을 손꼽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 거기 그 국민들이 아주 그 전쟁이 끝났다고 아주 환영하는 그런 깃발을 들고 나가고 댕기고 하는 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전 됐으니까 이제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트럭에 실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모두가 포로 교환을 위해서 판문점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트럭이 도착한 곳은 평양의 또 다른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가 마지막으로 배치된 곳이 아오지 탄광이었습니다.
계속 기차 타고 가는데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제 개성으로 나간다. 포로 교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갖다 부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내무선 건설 때 1701 부대.
전쟁 포로들은 모두 군대식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주일간은 우리 계속 이제는 북한 그런 거 저 김일성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이런 그런 거 학습을 계속 시킨단 말이야. 한 주간은. 그리고 한 주간 계속 또 나가서 또 탄광에 가서 일하고.
한 주는 탄캐는 노역을 해야 했고 또 다른 한 주는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1956년 6월 북한의 내각결정 143호, 일명 43호 결정으로 아오지 탄광의 포로들은 적국의 군인 신분이 해제됐습니다. 국군 포로라는 말 대신에 43호라는 또 다른 족쇄가 채워진 날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알지. 포로배이라는 거, 그 포로로서 제대 사회 다 나간 사람이 다 43호라 뭐예요. 43. 그렇게 손깍지 받고 계속 그렇게 살았지.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한에서 살아야 하는 인민이 됐으니 가정을 꾸리게 해준 나라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인민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43호 제대된 사람들은 포로병들이니까 어디 누가 딸로 주자는 사람도 없다고. 딸을 주자는 사람이 그렇게 천대를 받는단 말이오.
43호 집의 삶은 내일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국군 포로의 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증언들처럼 내일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아들, 딸, 손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주는 멍에를 둘러매고 사는 것이 국군 포로였습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런데 대학 같은 거는 갈 생각을 못한다고. 그게 그 북한 정책의 그 큰 오점이라고 봐야지. 북한 사회가 발전 못하는 게 딱 그거라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 아들 성장해가는 모습에 고향 생각 그리움도 달랠 수 있었는데 먼저 저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아내 이어서 그 아들도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당구에서 일하다 사망했어. 아들 하나만 있어.
동일이 되는 날이 오면 아들 데리고 꼭 고향집 찾아가겠다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 날 이대봉 씨는 혼자서라도 고향 가는 길을 찾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그 아들 바라보고 나도 맥도 없는 게 내가 이제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고 저 사선을 넘은 게
77이었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두만강 물에 몸이 휘청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두만강에 목까지 오더라고, 목에. 그러니까 사선을 넘는 게 아니요, 사선을.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고향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가지 그러고 있어요.
돈만 주면 한국까지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라는 사람을 따라 중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시명의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국군 포로가 탈북했다고 소식을 넣어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도 시련을 많이 겪었어. 한 3개월 있었다고, 3개월. 그래서 영사관에 들어가서 영사관에 도움받아서 비행기 타고 넘어왔다고 들었죠.
2007년, 23살에 포로가 되어 아우지에 갇혔던 이대봉 씨가 5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요. 짐승도 제 고향에 가서 죽는데 사람이 어째 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실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느낄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서 준 미화 45만 달러에 달하는 귀환 국군포로 보상금으로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까지 연결해준 브로커에게 약속대로 5만 5천 달러를 보냈고 나머지는 달마다 1,300달러씩 생활비를 보내줄 연금으로 돌려놓으며 한국에서의 노후를 보낼 방도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도 그 고향에서 한 5년 동안 살았는데 제일 그런 게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 그래, 이미 내가 고향 가서 찾아본 게 동창생이 딱 둘이 살아있더라고. 거기 가서 무슨 놀 그런 것도 못 되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살아갈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은 어떻게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에 거기 가입해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전쟁에서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통한단 말이에요. 전투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도 땡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여기 가족이 좋다고.
결국 이대봉 씨는 물어물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국군 포로를 위한 쉼터를 찾아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없고 고향 그리웠던 얘기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놓으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며 흘러가는 세월을 함께 보내는 지금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떡. 아니, 원감자떡, 원감자국수.
그 뭐야? 아버지 우리 지심이 먹었어.
원감자역, 원감자역.
질리도록 먹었던 언감자떡을 떠올리며 이웃살던 국군 포로들을 생각해보는 이대봉 씨.
아, 거기 생활하는 게 뻔하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그 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어요. 그건.
희영청 밝은 달이 떠오른 날이면 지금은 20살이 되어 있을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보낸 소식은 받아보았는지 대답 없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게 손자. 그래서 손자하고 이제 나도 좀 연결을 가져보자고 좀 그렇게 지금 한 연락을 떠야 보냈어요. 지금 보냈는데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살아있는지 어떻게 그 후상.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